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로마 제국 이야기로 말씀을 좀 열어보고자 합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지금도 회자되는 이제 거대한 제국이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그런 제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영원할 것 같았던 거대 제국 로마도 결국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자료에 따르면 BC 8세기에 시작했던 이 나라가 AD 4세기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 서로마는 AD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요. 그 이후에 동로마는 AD 1453년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프란시 슈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서로마 멸망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로마의 멸망 원인을 상세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결론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는 야만족의 침입과 같은 외적인 힘 때문에 몰락한 것이 아니다. 로마의 몰락은 내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며 야만족은 다만 그 붕괴를 완결지었을 따름이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서로마의 멸망이 게르만족의 침입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맞지만 그것은 외부적인 외적인 요인일 뿐이고 사실은 이미 내적으로 로마는 멸망에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슈퍼의 분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로마가 이제 부강해지고 안정화되면서 나라가 점점 여러 가지로 이제 퇴폐적이 되고 문화 속에서도 창조력이 결핍되고 뭐 악성 인플레가 발생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화 현상들을 통해서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이미 로마가 이제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결정적으로 이 게르만족의 침입이 이 로마의 멸망을 완결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쉐퍼의 분석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멸망 요일은 사실은 외부에 있지 않고 이미 내부에서 시작되었고 이 이민족의 침입은 이 결정적인 멸망을 완결지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설명인데요. 오늘 본문과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를 당합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 숫자는, 이 4,000명이라는 숫자는 현대전도 아닌 재래전이고, 그리고 어떤 지금과 같은 세계대전과 같은 어떤 전면전도 아닌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일종의 국지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4,000명가량의 이 죽임을 당한 군사의 숫자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치명타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 치명타를 입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반응을 합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 모여서 해결책으로 어떤 것을 제안하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라는 장소에 있는데 그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까지. 구약성경 212페이지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주의 대적들이 흩어진다라는 그런 구약의 말씀이 있죠. 아마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비록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사람들이었지만 들은 풍월로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해결책으로 이들이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옵니다. 다시 사무엘상 4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오자 이 블레셋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그 블레셋의 반응을 7절과 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소문으로 그 법궤가 오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오히려 그 두려움이 강화 요인이 되어서 10절에 보시면, 10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네. 오히려 이 두려움이 강화 요인이 돼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10절에 이스라엘 군대가 무려 3만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4천 명이 죽었고,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법궤 없이 1차전에서 4천 명이 죽은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승리의 보증수표다라고 이들이 여겼던 그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었으니 아마 이들은 굉장히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런 설명이 있죠. 살육이 심히 컸다. 전쟁에서 얼마나 크게 패배했는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11절에 결정적인 그 치명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또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치명타를 입은 거죠. 그리고 여러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 이후에 이스라엘은 20년간, 대략 20년간 이 블레셋의
압제에 놓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게 되고 살육이 힘이 컸고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제사장 지도자까지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법궤가 있으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을까요? 분명한 원인이 있겠죠. 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4장 3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 3절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1차적으로 1차전 패배의 원인을 나름 잘 분석을 했습니다. 3절 앞부분만 다시 읽어드리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원인 분석을 잘했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셨다라고 이들이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해결책으로 이들은 외형적으로 법궤만 가지고 오면 당연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궤가 외형적으로 오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이 될까요? 신명기 말씀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넣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궤가 그냥 외형적으로 있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해서 즉 외적인 요인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 즉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은 다만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졌나 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여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즉 이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지고 있었고 무너지고 있었고 블레셋은 그 무너짐을 완결지었을 뿐이죠. 아까 이제 초반에 설명했던 이 로마의 멸망 원인과 굉장히 비슷하죠. 내부에서 이미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면서 무너져가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게르만족의 침입이 로마의 그 붕괴를 완결지었듯이 이스라엘 역시 이미 내부에서 거룩하지 못함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표면적으로 그 블레셋이 그 패배를 완결지었을 뿐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완패 원인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상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실로라는 곳은 여호와의 궤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아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홈니아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이들의 행태가 자세히 나와 있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재물을 착취하고 그리고 더 큰 이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데 회막문 앞에서 수종들던 여인과 그 문 앞에서 동침하는 그것도 당시 그 제사장들이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2장 27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2장 27절입니다. 그러자는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즉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한 선지자 한 예언자를 이들에게 보내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34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심판하겠다. 그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홈니와 비느하스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심판을 예고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이 잘못을 멈추고 돌이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장 12절에서 14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심판하겠다. 이제는 너희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홈니와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으므로 이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착각했겠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했겠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리고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원인 분석이나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는 이 현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이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블레셋이 가장 큰 적이 아니라 가장 큰 적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신들, 이스라엘 자신들이 사실은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저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적이 아니라 블레셋이 적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블레셋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번 추정해보건대 블레셋만 제거됐다라면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나마 그 블레셋이라는 어떠한 적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하셨는데 그것마저 없었다라면 더 이스라엘은 방탕하게 나았겠죠.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책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진정한 문제는 세상이 악하다는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악에 끌린다는 것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감이 되시나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악에 끌린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그 악에 끌리는 우리에게 찾지 않고 자꾸만 외부의 적, 그 외부의 적에게만 원인을 찾고 그 외부의 적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다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적이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물론 그 적도 문제이지만 그 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바로 너희가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의 예술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설교는 우리의 3인칭 방어망을 피해 돌아와서 2인칭으로 냅다 찌르고 그것이 1인칭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명언이죠. 3인칭 방어망. 사실 우리는 3인칭 방어망을 치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할 때 우리의 반응은 3인칭 방어망이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3인칭 방어망을 피해 돌아와서 2인칭으로 냅다 찌른다고 합니다. 2인칭. 바로 너야. 그가 문제가 아니라 3인칭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가 문제야. 즉 2인칭으로 냅다 찌르고 그것이 1인칭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의 예술이다라고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한번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뒤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네가 잘못했다. 그런데 초반에는 사실은 다윗이 3인칭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꾸준히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자 이 다윗이 1인칭 반응을 하죠. 분명하게 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1인칭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에 나온 그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반응도 사실은 이와 같은 반응일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반응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렇게 1인칭 반응을 하지 않고 블레셋만 무찌르면 된다라는 착각에 이들은 빠진 채 그렇게 실제로 행했습니다.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런던 타임즈가 당시 저명한 여러 작가들에게 작가들 몇 명에게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써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명이 있었겠죠.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 주제로 짧은 에세이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자 길버드 키스 체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GK 체스턴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CS 루이스가 굉장히 이제 존경했고 CS 루이스가 이분의 이제 사상을 많이 그 영향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 CS 루이스가 존경했던 그 체스턴. 이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당시 영국의 작가였는데 이 체스턴이 역사상 가장 짧고도 길이에 반비례하는 아주 촌철살인 같은 답을 한마디로 길게 에세이를 쓰지 않고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요. 영어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I am. 네, 굉장히 짧죠. I am.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요.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보통 이제 다른 그 작가들은 여러 설명을 했겠지만 체스턴은 이 한마디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I am.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로 나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구조악이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 악의 영향이 나에게 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구조악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방치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악을 말하기 전에 근본적인 방책, 원인,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 그것은 바로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구조악을 말하기 전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 악에 끌리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우리 역시 내면 속에 그 세상에 끌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학생들에게 이제 종종 여러 가지 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생들은 잘 읽지 않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중에 몇 명은 추천해주는 책을 읽기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라는 책입니다. SFC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아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건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고3 아들이 목사님이신, 굉장히 이 목사님은 굉장히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변증을 전공하시는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저희 교회 남포성경학교에서도 한 번 오셔서 그 성경 신앙교육 강의를 하셨던 분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그 고3 아들이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 아빠가 이제 대답하는 형식의 그런 책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이 고3 아들이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 왜 힘든 일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 질문에 이 아빠가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짧아. 이것도 역시 이제 촌철살인인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악을 이기기 원하셔. 참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대답을 보고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설명 이제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악을 이기기 원하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이고, 우리가 주님의 발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주님의 손이고 발이고 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 너를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잠잠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정황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괴만 가지고 오면 된다, 블레셋만 제거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 악에 끌려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제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문제나 어떤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나름 비판도 하고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나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그리고 그 악한 모습에 나 역시 은연중에 끌려가고 그 악한 모습에 동조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체스턴이 바로 나요 라고 답한 것과 같은,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의 말씀에서 내가, 1인칭 반응이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한 반응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악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그 세상에 끌리고 있고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참으로 부족한 연약한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며, 그러나 그것으로 낙망하지 않고 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